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오늘 1절에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예수 기도는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요단강 건너편의 유대 지경인 베리아를 지나시는 길에서도 많은 교훈을 베푸셨고 오늘 본문부터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로 한 발 한 발 다가가시는 그런 가운데서도 귀중한 신앙적 교훈을 주고 계심을 봅니다. 이 지역에서도 역시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약함을 치료받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사실을 마태는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사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주변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육신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8절에 봤습니다만은 믿음으로 주님을 대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영적인 문제이든지 질병적인 문제이든지 다 해결함을 받는 것들을 우리는 상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본문은 많은 결혼식장의 주례사의 본문이 되는 말씀으로 중요한 주안점은 남녀의 문제, 즉 혼인 속에서 발생하는 사람들의 병폐를 원리의 입각에서 해설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도 바리새인들의 완악하게도 주님을 시험하면서 제자들의 의구심까지 해결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주님을 넘어뜨리려는 악의 세력은 그때나 또 지금 주님을 따르는 이 시대나 시간이나 장소에 따로 있지 않고 늘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악한 역할들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경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사실 한 사회의 윤리와 도덕을 재는 척도는 남녀의 문제가 어떤가에서 해답이 나올 정도로 남녀의 성의 문제는 사회의 도덕적인 척도가 된다고 해도 크게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쓸 때도 남녀가 기준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 형제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무엇보다도 남녀의 사랑이 기준이 되는 것을 세상 속에서는 봅니다. 자연스러우면 가장 편하고 감사할 수 있는 부분도 이 부분이고 당연히 부자연스러우면 가장 힘겨운 부분도 부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결혼 문제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들을 우리는 근본에서 풀어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원칙은 사회 입문을 물론하고 영육의 모든 문제를 총망라해서 그렇습니다. 결국 시작된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실마리는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타난 현상들로는 결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에 있어서 가장 경건한 척하는 바리새인들조차도 남녀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당시까지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던 그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헤롯의 비정상적인 결혼을 지적하고 죽임을 당한 세례 요한처럼 이들은 예수 기도를 같은 방법으로 제거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들이 보기에는 서른이 넘은 나이에 미혼인 예수 기도에게 이혼의 문제만은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이라는 계산에서 궁지에 빠뜨려 제거하려는 음흉한 그런 의도에서 접근하지만 사실 남녀로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셨음을 몰랐기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은 이런 경거망동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적어도 남녀의 문제는 주도권 다툼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남자가 역사를 주도해 간다느니 아니면 여자가 역사를 이끌어 간다느니 이런 남녀의 주도권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타락, 회복의 문제에서 다뤄져야 하고 시대에 관계없이 근본적인 문제에서 논의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비록 그렇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진리이고 우리가 그에 순종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진리에 입각해서 우리는 모든 신앙적인 문제를 생각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녀의 관계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의 세례라는 주님의 약속을 통해서 비로소 완전해지고 평등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은 우리 모든 인류가 평등하다고 하는 사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평등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이런 본질적인 죄성의 사람이 죽고 거듭남을 통해서 비로소 인간됨이 회복되어짐을 깨닫게 하는 동시에 교회의 공식 예배에 대한 질서를 가르치면서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자와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끄러운 것임이니라 하는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35절의 권면을 우리가 봅니다. 그 이유를 목회서신 속에서 이해를 시키고 있는데요.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차이의 문제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남녀를 차별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이 다른 것만큼 차이는 있다는 것이죠. 죽었다 깨어나도 남자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불평등한 거죠. 남자는 아이를 낳으면 안 되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 사회의 도덕적인 비폐와 함께 가정이 무너져가는 오늘의 시대에 주님의 가르침은 절대적인 원칙을 제공하고 남녀의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가르침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비롯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평안과 자유를 주시는 은혜를 더불어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을 4절에서 6절에 보겠는데요. 절대적인 원칙은 멀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근본에서 풀어가야 한다는 삶의 방법을 제시를 하면서 왜곡되고 뒤틀린 사람들의 혼란을 바로잡아주시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여기서도 우리가 봅니다. 비록 저들이 악의적으로 시험하려 하였을지라도 이 기회를 통해서 제자들과 오늘의 역사 속에 우리들에게까지 기준을 확인해 주시는 주님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 4절에 그랬는데요. 창세기의 첫 부분을 읽으면서 인류의 기원과 남녀의 신비한 관계를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그런 기록을 읽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 창조에 보다 총론적인 그런 개괄적인 기록이고 2장에서는 좀 더 자세한 창조의 내용을 서술해주고 있는 부분들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2장 7절에 그랬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18절입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2장 20절 하반절에서 2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놓으시고 보시니까 혼자인 것이 안타까워서 돕는 배필을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담을 지으시기 전에 남녀로 지으실 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왜 남녀로 지으실 것인가 하는 이유를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남녀로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사람이라는 존재의 신비한 구조와 부부라는 인간의 보다 근본적인 면모를 보게 해주는 중요한 단서들을 보여주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두 번씩이나 본래라는 말을 쓰십니다. 4절에 보니까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8절에도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 본래라는 말이 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말입니다. 아르케라는 말이에요. 당시에 헬라 철학에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시원, 시작이라고 하는 그 아르케라고 하는 말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몇 가지 의미들을 봅니다. 시작, 기원, 처음 이런 등등의 의미들을 가지는 말씀입니다. 사람이란 근본적으로 젓가락처럼 신발처럼 한 켤레로 만들어졌다는 가르침입니다. 물론 젓가락 하나라도 국수를 먹을 수도 있고 김치를 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켤레처럼 한 짝의 젓가락은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사실을 젓가락을 잘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은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란 남녀, 자카르, 이게 남자고요. 여자는 네케바라는 이런 두 가지의 성으로 짝이 맞아야 만드신 의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부부란 둘이 하나처럼 자유스럽고 서로를 필요하는 존재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즘 성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존재 이유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탐닉과 쾌락의 도구로 다루어지면서 이런 창조의 질서는 무너져버리고 학대로 옷을 가리는 영적인 세계가 피폐해졌을 때 사람들은 언제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탄식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여호와의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부약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러한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오늘 5절 6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결혼의 신비가 있고 나누어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부모를 떠나야 할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공간의 어느 곳인가 준비해 두신 자신의 반쪽을 찾으려 하고 그 반쪽을 찾음으로써 비로소 완성된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떠남과 만남의 역사를 통해서 잃었던 반쪽을 찾게 되어서 비로소 한 몸을 이루게 되고 더 이상 자신의 반쪽을 통해서 해결하게 되는 욕구도 수치도 불법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합법적으로 해결하게 되어지는 것을 배웁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처음 일생에 한 번 있어야 하는 하나됨은 하나님의 바라시는 완성일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나눠질 수 없는 비밀과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서로의 늙어감은 감사의 이유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녀가 1대1의 관계 속에서만 건강을 상하지 않고 성을 향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적어도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지속되고 보호되는 것이 창조주의 약속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러한 적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는 말씀은 시대에 관계없이 지켜가야 할 근본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완전한 하나이지만 그것을 인위적으로 나누고 재결합을 하는 것은 사람의 보기에는 차이가 별로 없지만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는 마치 플라스틱 그릇이나 사기 그릇을 깨어서 붙인 흔적처럼 또는 찢어진 가죽옷을 잇대어 기운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몰골이 아름답지 못하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해야 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닐 것이고 최종적인 해결책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요 바뀔 수 없는 절대 원칙으로 이것이 어겨졌을 때 언제나 어긴 사람이 만회할 수 없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는 약속은 사람들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역사의 끝날까지 지켜져야 할 영구불변의 원칙이요 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완악함이 늘 원칙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는 주님의 답변에 바리새인들은 또다시 율법에 허용된 이혼을 들어서 재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 말씀은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하는 신명기서 24장 1절에서 4절까지 연결되는 그런 말씀에 근거한 이론입니다. 최초에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질서는 창세기 4장 19절에서 무너집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그리고 이 사람은 살인자인 가인의 후예로 성격이 포악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사람을 쉽게 죽이는 폭군으로 나타나는 것을 연이어주는 말씀 속에서 읽게 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23절 하반절에 라멕은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례들은 성경 속에서 확대되고 와전되어져서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결국 여러 명의 아내가 인간의 완악함과 정력으로 인해서 허용되기는 했지만 역시 얻는 것보다는 언제나 잃는 면이 많았던 것으로 성경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는 주님의 말씀은 마치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신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는 갈라디아서 3장 19절의 말씀처럼 부자연스러운 것임을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복음 속에서도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말씀했고요. 5절에서 다시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는 권면을 바울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혼관계는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3절에 육신에 있는 동안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는 말씀은 어떤 핑계로든 한 몸이 쪼개지는 것을 경계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5장 3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는 주님의 경고를 들은 바 있고 누가도 그의 복음서에서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운 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는 누가복음 16장 18절에 주님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음을 읽습니다. 특히 에덴에서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해가는 교회의 직분자들의 자격을 다룸에 있어서도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하는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디도서 1장 6절에 같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라고 하는 역시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원칙이 교회 속에서 지켜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봅니다. 비록 시대가 바뀌어서 이혼과 재혼이 일반화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기관인 교회 속에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원칙이 지켜져야만 할 것입니다. 사람의 완악함이나 정욕이 본래적으로 만드신 주님의 법 질서를 어긴다면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 책망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무너진 역사는 다시 십자가 위에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시키는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해야만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원칙인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속에서만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 이 성적인 절제, 즉 결혼을 하지 않는 문제는 타고난 자만이 가능하다 이런 걸 봅니다. 성경은 좀 노골적이죠. 그러질 않습니다. 결국 어떤 남녀관계가 필요 없는 사람 또 남녀관계를 필요치 않는 사람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바리새인들이 물은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답변하시고 다시 구체적인 질문을 제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입장에서 하고 여기에 답변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근본에 대한 답변을 들은 제자들은 역시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소화하는 것을 봅니다.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쌉나이다. 에이 그렇다면 결혼 안 하는 게 차라리 좋겠네요. 그런 말씀이죠. 주님의 절대적인 원칙에 인간은 다시 절망을 하는 겁니다. 왜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조차도 당시로서는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에나 예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적인 욕구에 대한 예외는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젊은 청년의 열심히 있는 젊은 청년들 중에 더러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더러 듣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심들이 모두에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하는 말씀을 봐도 분명합니다. 독신이었던 바울은 오히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아직 결혼을 못한 분들이 있죠. 물론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고서는 내가 어떤 인간적인 욕정을 제어할 수 없다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독신자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에 대한 욕구에 둔감한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는 말씀은 결국 모두가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독신으로 살고자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은 모두나 스스로의 인간적인 결심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님을 가르치는 표현이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놔두고도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이런 인간의 욕구를 해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기도나 바울처럼 꼭 독신이어야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남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우리는 주어진 각자의 성격과 상황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결국 장가 가고 결혼하는 것이 죄 짓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 다른 이성을 함께 거느리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고난은 분명히 따를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육체와 인격에 가장 맞는 사람을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지금 아픔 속에 재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내 어떤 그릇이 내 자신이 이런 것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앞에 온전치 못했던 부분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오늘의 우리의 자세가 필요할 것이고 또 그런 입장에서는 인간을 회복해가는 교회 속에서는 직분을 가질 각오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결혼에 대해서만은 절대로 만약에라는 가정을 우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가장 나에게 맞는 사람을 지금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성향이나 성격에 있어 가장 맞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면 모자라도 그 용납이 되고 또 내가 모자람에 대해서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은 대상이 나에게 가장 맞기 때문이라고 하는 확신으로 주님과 함께 주어진 우리의 인생과 결혼을 영위해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회적으로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은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말씀 같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18장 1절에서 10절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있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는 교훈을 읽었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로 하나인 사람의 가르침 뒤에 이 어린아이의 가르침이 연결되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순수하게 순종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축복을 바라고 어린아이의 단순함으로 이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주님의 약속은 유효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내 입장과 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원칙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결혼이라고 하는 우리 남녀관계라고 하는 것을 거듭난 십자가 속에서 회복되는 관계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현실 속에 충실할 수 있고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는 복된 인생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오는 이 말씀에서 배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확신 가지고 여러분의 주어진 결혼 생활에 만족과 감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